끝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점검해보는 신학사업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해방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생태코 디얼러지, 생태계 신학에서는 거의 같은 유형의 신학이기 때문에 해방신학의 주요 개념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해방신학의 주요 과제가 남미에서의 겪고 있는 이 가난, 해방과 기독교가 외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해방신학이었죠. 한국에서 1960년에 가난의 문제를 들고 나왔고 교회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를 썼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정책을 했고 교회에서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11조를 열심히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남미에서는 국가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정책을 썼는데 그것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해방전선으로 생각을 바꾸었고 기독교에서는 기도해서 복받아서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다라고 보고 가난한 자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하는 이런 실천적인 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1960년대 한국에서도 한국적인 해방의 신학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를 다른 방향으로 해결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한국이 남미보다 부자니까 한국의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개발정책을 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그러면 남미보다는 한국이 빨리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보다는 한국의 기도의 신학이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방신학이 발전한 남미는 아직도 여전히 가는데 한국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가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의 해방이 아니라 교회, 신학의 해방. 하나는 해방신학이고 하나는 신학의 해방. 이 두 가지의 작업을 했고 이것은 한국의 민중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은 민중을 억압하는 민중의 무관심한 교회의 신학에 대하여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했다면 아마 민중신학은 교회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정부의 비판보다도 아마 교회의 비판을 더 무서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체계, 신념, 믿을 수 없는 명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라고 실천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마지막 초점은 지금까지는 보편타당한 정의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남미에서는 하나님도 정의도 신앙도 예수도 파셜 편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해방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민중신학자들이 이 남미의 해방신학의 정의 개념과 하나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민중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감정적이라 논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의, 보편타당한 정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사람이 싸울 때 중립을 지키는 것 스포츠 게임을 보면은 거기에 레프리 심판관이 있습니다. 심판관이 어느 편을 들 수도 있지만 심판관이 있는데 역사에는 이 레프리가 없는 게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있죠.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보면은 스포츠 게임처럼 하나님이 레프리가 돼서 이쪽 저쪽을 흔들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는 그래야 정의로운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남미의 해방신학에서는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얘기해온 중립에 서 있는 스포츠 게임의 레프리 같은 하나님 그것은 이미 죄악적인 기득권을 편드는 잘못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방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거리라고 생각이 된다. 여성 해방신학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 남성 남미 해방신학이 정의와 하나님은 천파적이다라는 말이 그래도 발디딜 곳이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성신학이 등장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너네들이 하나님과 정의는 당파적이다, 편파적이다라는 말을 해서 너희의 정의와 너희의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다 속임수다. 너희들은 남자 편에 서 있고 너희들이 말하는 가능한 자는 남자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하나님이 편파적이고 당파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잘못된 단어이고 그들이 정말로 하려고 했던 말은 정의나 하나님의 사랑은 콘크리트, 구체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정의는 구체적이다 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파적이다라는 말은 곤란합니다. 당파적인 것 자체를 비판하지 않게 된다면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싸울 때 언제나 군인들이 이기고 군인들은 정의의 편을 서게 됩니다. 따라서 당파적인 것 그 자체를 정의를 실천하는 방편으로 선정하는 해방신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방신학이 공헌한 중요한 공헌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전 세계의 신학자들에게 신학은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구체적인 상황에서부터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방법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라는 점에서 해방신학은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별로 상관없이 구분 없이 해방신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구체적인 가치 실천의 중요성 철저한 인간의 경험 성서라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컨텍스트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의 신학 에코 디얼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의 신학, 왜 신학자들이 이 헛소리를 왜 하느냐? 생태계의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오늘날의 자연 경험, 환경과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생태계 신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교회에서 폐품을 수집하고 종이컵을 쓰지 않고 뭐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뭐 등등 운동들을 많이 한다. 그것은 신학적인 운동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학하고 상관없는 자연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벌이고 있는 지구 보호 운동이고 기독교 신학적인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운동과 생태계의 신학, 그것은 다른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재해석하는 것인데, 생태계의 신학이라면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학이 생태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교를 해왔는데, 생태계 파괴를 염두에 둔다면 설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사상, 교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겁니다. 생태계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기술공학적 문제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Deep Ecology, Ecology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오이코스, 에코노믹스 다 같은 말입니다. 오원이 에코노믹스 경제. 에코노믹스는 옛날에는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코노믹스는 옛날에는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영어에서는 그 말을 그냥 씁니다. 관리라는 말이었고 그 말의 어원은 에콜로지와 마찬가지로 오이코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히라 사람들이 사람이 사는 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연이 생명들이 거주하는 집이고, 이 집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콜로지라는 말이 1960년대부터 사람들의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태계의 문제는 기술공학의 문제, 혹은 기껏하야 인간의 무지의 문제,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무지의 문제 혹은 기술공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Deep Ecology, 심층적 생태계라는 말을 쓰면서 학자들은 기술공학의 문제, 인간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알면서 그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도덕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생각할 때 갖는 그 자연 이해, 관계 방식, 심리적 등등의 문제다. 그리고 서양의 문명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터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심층 생태계에서 본다면 신학적인 반성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문제가 자연과학, 기술공학, 생물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연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센스고, 성경은 그런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성경에서 뭐 다이어트 방법을 찾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난센스고요. 성경에서 자연 보호의 지혜를 찾자, 그건 난센스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자연 환경 문제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역작용, 부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 신학, 환경 신학의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 문제는 전통적인 신학적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건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성신학의 문제,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등장했지만 아직 해답이 없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주요한 문제를 다룬다면 여성 문제, 환경 문제, 종교다원주의 문제 등등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의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의 철저한 전환, 나쁘게 말하면 과거의 신학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환경 문제가 기독교의 사고방식의 심각 강력한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수적인 교계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사고 방식이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환경 문제의 주요 범위 중에 하나는 핵전쟁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핵전쟁이 나면 환경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신학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버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미국에서의 IRS와 권력의 남용이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보면요, 핵전쟁이 난 다음 날에도 미국 IRS는 비즈니스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제가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고딕인 고대에 되겠더라고요. 핵전쟁이 나면 여러분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죽어요. 어림도없습니다. 사람이 바퀴벌레보다 더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고, 그럴 때 이 IRS는 Federal Government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들, 걔네들 노는 애들 아니에요? 공무원들이니까. 걔네들이 핵전쟁이 난 다음날에 사람들이 너무 황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다 탕감해서 자기들 기업 떨어져. 그래서 미국의 IRS는 Doomsday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day after에도 택스를 어떻게 거둘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무서운 세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출전 신고하고 무슨 소셜티 퀴즈 넘버 받고 그다음에 죽으면 또 보고해야 되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다 세금 걸어드리기 위해서. 사생활에 철저한 힘이죠.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돼서 사생활이 공개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생활은 철저하게 공개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고급 관리들에 대한 정보가 통제되는데 걔네들은 우리 거를 알아요. 이게 완전히 개방이 돼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컴퓨터를 두들겨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차라리 공정해질 것 같아요. 여기는 IRS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쭉 두들겨보면 이 IRS 행포가 나타날 거예요. 클린턴 아저씨가 가끔씩 IRS 행포를 좀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단체가 얘네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핵전쟁이 난 다음날에도 세금을 걸어드릴 생각을,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책을 읽고 자가지고 그런지 밤에 꿈을 꿨거든요. 핵전쟁이라는 꿈을 꿨는데, 핵전쟁이 나서 사람이 한꺼번에 안 죽어요. 저는 옛날에 80년대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물리학자들이 다루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도 하지만, 왜 관심이 없었냐면 핵전쟁이 나거나 땅, 지구, 이 오존층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1980년 초인가요? 무슨 뭐 김일성 아저씨가 무슨 금강산에다가 댐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터지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잠긴다고 테레비에서 맨날 그러면서 우리도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전 국민에게 돈을 걸어갔거든요. 그때 저는 돈을 안 냈어요. 옆에 티켓이 빠져가지고 안 냈는데, 왜냐면 우리 집이 굉장히 높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여의도 63빌딩이 다 잠겨도 우리 집은 안 잠기면 좀 뭐 안 내도 되잖아요. 아니, 서울인데도 이게 교통이 좀 불편한 데를 찾아가야 조용하니까 올라가다 한 꼭대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데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아저씨가 화가 나서 금강산을 터뜨리더라도 괜찮겠다, 댐을 터져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은 참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핵전쟁이 나건 공기가 오염되건 물을 못 먹게 되건 이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같이 당하는 거니까
부자들이 더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능력이 더 많으니까 지구를 잘 관리하고 고치는 거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차 가만히 보니까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오염되면 똑같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 봐야 다 사먹잖아요. 가난한 사람 물 못 사먹는데 대부분 사람 물 사먹는다고요. 공기도 부자들은 오염되지 않은 공기 마시고요. 이게 또 이 미국 영화 보니까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많아요. 핵전쟁이 나도 일정한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천막을 치거나 일본처럼 해양 도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핵전쟁이 나도 안 죽어요. 핵전쟁이 나면 다중상 좀 거짓말이에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거는 지구 최후의 날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나 그렇다면 이제 나도 늦었지만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라 그러는 거래요. 여기에 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970년대에 어떤 그 신학자가 경험하기를 이 지구 환경 문제, 자원 문제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는 부자들의 증상 모략이다.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왜 신경 쓰냐 그러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게 인간, 개개인이 잘 사는 것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다. 바울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러다가 기독교 전도사가 됐다는. 그런 것처럼 저도 80년대에 돼서야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지구 최후의 전쟁에 나거나 하늘에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태양빛이 막 쏟아지거나 그러면 다 같이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랑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피해를 입으니까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이 환경 문제는 가난한 사람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핵전쟁이 난 다음 날에도 IRS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잔인하게 정책을 세우는 그런 나라고 이 엘니뇨 뭐 라니냐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는데 오늘 뉴스에도 이 원인이 뭔지 모르는 이게 공해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는데 문제는 이 환경 때문에 지구의 혹 바다의 기후가 이만큼 조금씩 몇 도 섭씨로 따지면 1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1도 변화하면 지구 전체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인간의 정서와 경제에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도 엘니뇨라는 말을 뭔지 이제 다 한다고요. 이 새로운 히스테릭 말을 다 하게 됐는데 따라서 지금은 이 환경 문제가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에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1998년 금년 4월 말 타임지에 보니까 1년에 6만 스퀘어 마일의 포레스트론 레인포레스트 그 숲이죠. 이 지구의 산소 배꼽이죠. 산소를 공급하는 레인포레스트 열대 우림이 이 6만 스퀘어 마일 이게 전 머리가 나빠서 이게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햄버거 농장 만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햄버거 너무 좋아해서 참 미안한데요. 햄버거는 좋은데 숲이 없어져서 산소 숨쉬기가 나쁘다.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 같아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 레인포레스트가 없어지는 것을 햄버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레인포레스트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제가 즐겨 먹는 햄버거를 키우는 소 농장을 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덕에 제가 잘 살긴 사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거 할지 몰라요. 그냥 산소 장사죠.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마 산소장사하기 위해서 전 지구에다가 산소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세기 중에 가장 더웠던 3년,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의 전체 기후가 더웠던 3년이 90년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1990년에 갈수록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인포레스트, 숲이 없어지는 것과 연관된 게 이제 종이, 또 하나가 이제 햄버거 농장도 있던 종인데, 종이가 1960년에 비해서 98년, 30년 지났는데, 대를 사용한대요. 타임즈의 광고에 보면은,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가 없어지냐? No way. 종이는 더 고급화신대. 이 종이가 없어지면 좋은데, 편지 보내지 말고 다 이메일로 결제하고. 앞으로 뭐 돈이 없어진다는 말이 옛날에 들렸었는데, 플라스틱 머니로 다 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돈이 없어져요. 그러면 종이 좀 줄 쓸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종이를 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이제 환경과 연관된 신학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질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룹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여성 해방의 신학이 아니라 환경 보호 플러스 여성 해방 신학. 그건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보는 바는 지구를 요 모양 만든 것들은 다 남자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공학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 못된 남자들의 짓들. 근데 내가 이 환경 문제는 여성 해방과 연관이 있는데, 이 오늘 한국 신문에 미국의 뉴스가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미국 남침례교회 교회 총회가 며칠 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는데,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남녀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여인의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같은 섹스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침례교회의 헌법이 선언했습니다. 중국어 읽을 때 재밌어요. 참 미국이라는 게 첨단의 나라에서 아주 고전적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35년 만에 개정된 남침례교 교단 강령 찬반 양론 불러일으키다 하는 겁니다. 1580만 명의 남침례교 신도, 대한민국 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35년 만에 뭔가 교회 헌법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거기에 수정 조항에다가 여자는 말 잘 들어라. 그게 다 너에게도 좋고 다 좋고 이게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여성 신학가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이 남침례교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거든요. 여성 해방 신학자들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못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신학 이건 성장이 잘못됐다 말을 하지 않고 해방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성신학은 성경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환경신학은 여성신학하고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 여성신학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문제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신학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문제의 근원이다. 그 점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남미의 해방신학, 프로레타리아 해방신학, 여성해방신학, 생명, 환경, 생태계의 이 보호의 신학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레타리아 해방신학과 여성해방신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성해방신학의 모델이 바로 이 생태계 신학과 연관되는 같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핵전쟁이 난 다음날에도 세금 걸어드릴 생각을 하고 이 정말 태양이 높이 떠오른 이 21세기 이 늘 아랍과 바라보는 이 시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158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선언할 정도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 알고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독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전통적인 기독교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복음주의적인 소위 에반젤리칼 쉽게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캐나다의 신학자가 전을 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1987년 유엔 헌장이 그 저기 거기 밑에 내려가 보면 1987년에 유엔 보고서 Our Common Future 인류의 공통의 미래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죠. 그 후를 기점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야 이거 우리도 지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생각한 지금부터 10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반젤리칼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93년도 1월 달에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는 소위 신보수주의자들의 같은데 거기에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신보가 이상해요. 그 조금 있다 보면은 그 WCC 노선, 리베럴들의 노선하고 비교해 보면 리베럴들의 노선은 기독교가 문제 있다, 우리 폐교하자 이런 노선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언제나 뒤늦게 가만히 있다가 기독교인들 문제 있다. 그러고 나오면서 우리는 그거 아니고 이거다. 이 사람들은 꼭 적을 자기 집안 식구를 적으로 만드는 요게 여성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남성들의 음모인데 그런 방법을 써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은 신복음주의자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뭘 비판하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환경론자들의 입장과 반환경론자들의 입장.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은 지금까지는 반환경론자들의 입장이었는데 바뀐 거죠. 환경보호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환경론자들 environmentalist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사용된다. 여러분들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환경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왜 그렇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이유와 목표가 다 다릅니다. 환경론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이 자체가 살아있고 이것이 신성하다 이게. 로즈메리 루터라고 하는 여성신학자가 가이아 앤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비슷한 건데 이 로즈메리 루터의 사상은 아니지만 이 책 제목은 그런 거예요. 가이아는 시랍의 여신 이름인데 지구의 여신입니다. 갓은 유대인이 만들어낸 남자신입니다. 그리고 로즈메리 루터는 유대인이 만든 남자신 갓, 시라빈들이 만든 여자신 가이아 이 두 개의 D가 다 필요하다고. 남성적인 사고방식과 여성적인 사고방식이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이아만 순교하게 되면 이게 바로 환경론자들의 신학이 됩니다. 여성 여신입니다. 이 지구의 여신인데 환경론자들은 지구가 신성하다라고 보고 지구를 보호하는 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입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내버려두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린벨트라 그래가지고 죽어놓고 지도에다가 죽어놓고 덕분에 뭐 입산 금지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무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 말기가 환경론자들의 정책을 따른 거예요. 그 시간에 한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어 갈 곳이 없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굶주리고 있었는데 인간에 대한 욕구, 필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 그러니까 우리도 환경 보호해야 되겠다 이거 들쳐놓고 입산 금지 그려놓고 사실은 지네들이 거기에서 무슨 가든 그런 거 다 해먹었어요. 지금도 그린벨트에 산 사람들은 돈 벌고 있죠. 그 결국은 들쳐놓고 지네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군사정권이.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위험한 것은 헐벗고 굶주린 인간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을 소위 신학에서는 환경론자, environmentalist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영화에도 가끔씩 그런 거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이 온 이 도시에 필요한 공장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공예 산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예 산업이라는 게 완전한 무공예 산업이라는 게 몇 개가 되겠지. 공장을 좀 세워야 되는데 환경론자가 일어나서 굶어 죽고 도시에다가 이 공장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환경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환경 보호와 인간 보호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게 어려운데 많은 환경론자들이 등장했죠. 신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매튜 팍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 Coming of the Cosmic Christ라고 하는 책에 주요 그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예수 하는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이 파시즘, 전제주의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를 대표하게 하는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같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 비기독교인들,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무시당하는데 이 예수 중심의 사고방식은 그리고 원죄론과 예수 중심의 사고방식은 심각하게 문제가 돼. 그리스도는 뭐냐? 지구가 그리스도다 이게 쉽게 말해. 지구라고 하는 생명의 그물 안에 있는 한,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생명의 그물이 끊어지지 않고 연관되어 있는 한, 이 생명의 넥서스, 이 자체가 인류의 주세주다 이게. 이런 우주의 생명의 그물을 고려하지 않는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단골의 같은 얘기다. 이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말하자면 가이아, 여신을 숭배하고 코스모스, 이 우주의 생명의 넥서스, 이 그물망, 이것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 아주 과격한 거죠. 작은 한 인간에게서 우주의 미래를 보려고 했던 것, 이건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 이건 아주 무서운 전제주의다라고 한 것. 이건 극단적인 예죠. 그다음에 반환경론자들, 이게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듯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반환경론자들은 사실상 거의 자체를 감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에서 열린 소위 지구의 정상급 회담이 있었죠. 어스 서밋이라는 회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수주의자가 썼기 때문에 그건 없는데 이 회의를 미국이 주도했는데요.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한국 같은 나라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정치적으로 금고난 거 이거 다 없더라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쌀 수입을 시작한 게 바로 이 리오 회의입니다. 그때 바로 이 김영삼 아저씨가 쌀 수입 할 때 없다. 대통령 직을 걸고 말한다. 근데 그 다음 신문에 쌀 수입 대박. 신문에 경점을 하죠. 그게 바로 리오 헤일. 세계의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약도국을 괴롭힌 회의가 바로 환경회의인데, 이 캐나다의, 캐나다도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미국 문화권이니까. 이 캐나다의 신학자는, 이 보수적인 신학자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어스 서밋이라는 회의가 굉장히 좋은 걸로만 보는데, 브라질의 개신교의 보수파 집단이 대모했다는 데서 내 박수를 보냈어요. 브라질이 이게 카톨릭 국가인데, 그 안에 개신교 집단이 있었는가 봐요, 브라질에.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리오의 이 지구 정상급 회담, 이거 음모다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뭐냐면, 가난해서 화전을 일구지 않으면, 고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데, 우리를 원조하지는 않고,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하는 일을 안 한다고 갑자기 그러면, 이게 뭐 대단해, 이게. 그래서 환경 문제, 그러는 건 이 북반구에 잘 사는 사람들의 음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 빌킨슨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는, 이게 바로 무식한, 엔타이 엔바이런먼탈리스트들의 장난이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러냐,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이게 해방신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92년에 리오 헤이, 그것이 그저께들의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점이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1961년에 뉴델리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기독교 개신교 통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인간의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다라고 한 신학자가 말했는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중한 무관심의 반응을 보였다. 그 정도만 하면 저런 거지.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봄, 그런 거지. 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지구인들에게 이 핵문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리기 시작한 근대의 최초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슨이 쓴 Silent Spring. 핵전쟁이 난 거죠. 그래서 얼마간 풀도 없고 새들도 없고 곤충도 없고 황량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67년에 과학 사이언스 지에 린 와이트라고 하는 역사가가 오늘날의 생태계의 뿌리는 기독교가 문제 있다라고 한 건데, 신학적으로는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가가 전곡을 찌른 거죠. 이 보수적인 신학자는 이 린 화이트의 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 제가 보기엔 이 린 화이트는 오늘날의 테크놀로지의 문제의 핵심을 찌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날의 자연 파괴의 원조다, 뿌리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1927년에 발표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87년 혹은 92년, 90년대에 들어와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비로소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기독교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밤의색 도상의 회심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하는 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건 1987년이거든요. 10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환경문제 심각성, 저랑 비슷한 겁니다. 저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구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환경 문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엔 보고서가 나오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92년에 리오 회의가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부각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70년대 말에 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일본 환경청의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그린피스 평화 운동을 하면서 핵이 물러가라고 난리를 칠 때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환경 문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미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92년에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 한 7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 보호 운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각 국가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서 못했어요. 그러다가 92년에 열렸는데 이 92년이라는 해에 미국이 환경 문제 앞장서게 된 것은 굉장한 음모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환경 문제와 일본과 독일이 패전국이죠. 이 두 패전국이 미국의 핵이 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고 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미국은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뭘 했느냐? 미전공학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기존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얼터너티브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무식한 일본과 독일은 미국 물러가라 그러는 동안에 미국은 물러가지 않고 새로운 얼굴로 독일과 일본 등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92년에 환경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미전공학의 기술을 끝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2년 여름부터 한국의 소형 승용차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다 후련가스를 넣어야 이거 굴러가요. 후련 가스를 자동차에 넣는 데가 3만 원이었는데 옛날에는 92년 여름에는 7만 원으로 뛰어올랐어요. 미국이 후련 가스를 쓰지 못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그럼 페널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전 세계에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겉으로 보면 1992년에 지구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온 세계에 사람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좀 철들었는가 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빼앗기기는 하지만 나누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잘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92년에 나온 그 여론에 의하면은 유전공학 기술의 98%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백인이라고 해요. 뭐 한국 사람 뭐 유대인 무섭다 그러죠. 결국은 무섭고 독한 사람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이 지구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개개인의 크리스천이 자기네들의 양심으로 사회생활을 잘하면 이 지구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아주 좋은 사례로, 성공 사례로 수잔 드레이크라고 하는 여성, 이게 침례교의 여성인데 유엔을 중심으로 7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헛수고였던 지구 정상회담을 수잔 드레이크라고 하는 여성 운동가가 미국 국무성 상담자인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해서 이 지구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그 이전에 왜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한 그런 거고요. 보수자들이 문제를 보는 시간입니다.
기껏 많이 해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세이블 인스튜트라고 하는 미국 어느 교단인지 모르나 미국의 어느 그 유스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석유가 통통 부분 쏟아지죠. 그래서 이 석유 회사에서 오세이블 인스튜트라는 연구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단체겠죠. 기독교 수양관에서 갑자기 석유가 쏟아졌으니까 이게 재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재벌들이 자기네들이 그 생산하는 석유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 어세이블 인스튜트라고 하는 연구단체를 만들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지원한다.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개인이든지 회사가 됐든지 이렇게 하면 지구 문제를 위해서 크리스천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부자들이 한 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 보수적인 신학자가 볼 때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설득력이었습니다. 그때 창조론을 지금 미국에서는 이 하나님이 한 순간에 창조했느냐, 창조의 시간이 언제냐, 이 진화냐 뭐 창조냐 가지고 싸우는데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에 접근하려면 창조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창조는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락론, 기독교에서 구원론에 반대되는 이 타락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타락은 인간 중심으로 이해됐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환경의 저주로 이제 이런 것도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강조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꼴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 달라스 신학교의 신학자들 대유성 지구의 종말을 운운하면서 지구 종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창조 때 시작한 그 본래의 의지를 완성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종말론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7월달에 시작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대유성 지구의 종말로 끝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지구가 이 창조를 완성하는 그런 새로운 종말, 이걸로 나가야 지구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될 거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구 보호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내가 거기다 신경 쓰면 뭐해요. 하나라도 영혼을 더 구원하는 데 관심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보수고 진보고 모든 신학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갖는 위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한 창조를 완성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나 인간의 독특한 위치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튜 팍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우주적 그리스도론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초한 우주적 그리스도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사람의 메시아론에서 모든 생명의 메시아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수적인 신학자에게 일단 제가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그 온 우주의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불교신자나 공산주의자도 들어가 있나 제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건 빼고 그러면 코끼리는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받지만 불교신자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게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뭐 코끼리는 죄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받겠지만 불교신자나 공산주의자는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코끼리나 도마뱀은 구원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죠.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통이 커져가지고 우주를 품에 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내가 인간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문 다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은? 잔디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다 오라 그러놓고, 마태복음. 다 오라 그러놓고 뭐예요? 다 쫓아졌죠? 아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이 어딨어요? 웃기는 이야기라고요, 그 마태복음의 최후의 잔치집 얘기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주인께서 잔치를 딱 벌려놨는데, 왠지 그 집이 아무도 안 가거든요? 야, 이 떡이 썩으니까, 되겠냐? 떡 먹을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막 불러왔다고, 인력 시장에서 막 불러왔지. 잔치를 딱 시작을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주인이, 너희들 냄새난다. 왜 옷이 그 모양이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랬다. 마태복음의 음모라고 해.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모든 생명은 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려놓고, 비기독교는 다 골라. 참 뭐를 이긴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 다음에 WCC라고 하는 이 리버럴 입장. 기독교로 말하면 미국에서 본다면 메인라인이에요. 한국에서 본다면 이 WCC 입장의 소수인데, 미국 개신교의 입장으로 본다면 WCC가 이 메인라인이라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개신교 협의회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단체가 미국 감리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에서 돈을 안 내면 세계 WCC는 운영이 안 될 만큼 돈을 많이 내고 있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정리했는데, 그 뭐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뭘 보느냐? 1962년, 67년이죠. 린 화이트가 사이언스지에서 기고한 그 글. 오늘날의 서양의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은, 주범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WCC 신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만이 주요 원인은 아니고, 소위 17세기 이후에 서양에서 발달한 계몽주의,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 발달한 소위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서구의 사상이 오늘날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데는 WCC나 가장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상당히 심각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70년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동양은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동양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럼 왜 그러냐? 동양의 사고 구조를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엉터리지만 동양의 사고 방식은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인간과 이 자연과 신이, 이 우주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은 사고 방식, 이런 것을 존재론적, 존재적, 디온틱 사고 방식이라든, 이런 사고 방식. 이런 사고 방식 때문에 동양에서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다라고 보면서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에서만 기술과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근데 10년도 못 돼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와서 전 세계로부터 너희들 나쁜 놈이라고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죠. 정말 사람 팔 줄 알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데에 반해서 WCC, 이 개신교의 메인라인에서는, 카톨릭도 마찬가지. 바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 에 대해서 심각하게 수정하면서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게 생태계 신학의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월을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집으로 딱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주선이 떠날 때, 뭐, 로켓 처음에 이게 발사할 때가 필요해서 발사된 다음에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사고방식이나 동양의 사고방식은 하나님도 지옥도 자연도 사람도 다 요 안에서 다 한 집안 패밀리라고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초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정의의 개념이, 정의의 개념도 덜 발달했다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매개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이제 배워야 될 때가 온 거죠. 이것이 WCG 신학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창조론만이 아니라 그 창조론에서 시작된 지구와 인간의 관계, 지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저 세상에 가려고 하는 절상적인 구원론, 그것도 충분한 비판의 대상이 되죠. 이제 여성들이 보는 환경 문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오늘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 맥베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는 부활 안 믿는다 그랬어요. 저만 안 믿는 줄 아는데 여성 신학자 맥베이그도 안 믿는데, 부활은 안 믿지만 그러나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좋은 상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 몸에 부활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몸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부활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디,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초월, 영원한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이 몸, 지구, 이런 것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던 이런 사고방식,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성신학자는 시작을 하면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보수적인 신학자가 무슨 창조론을 바꿔야 된다, 종말론을 바꿔야 된다, 무슨 타락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여성 신학자들은 다미네이션, 권력, 배타적인 권력, 기대하는 권력, 억압하는 권력, 권력 중심의 남성신,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아무 불편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성신학과 환경신학에서 본다면 그런 파워 중심의 신학, 지배 논리의 신학, 그걸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주, 킹,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주, 파워 중심, 군주론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는 사회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기껏 해야 뭐 사회자 정도만 하면 되지, 그 권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킹이 있으면 나라가 불편하듯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킹으로 있으면 그래. 하나님은 프레지던트로 됐지. 외상신학자는 브라더, 시스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정도면 됐지. 프레지던트 정도면 됐지. 킹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킹, 이 왕이라는, 군주라는 개념으로 상징이 계속 된다면, 이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면 백성은 신하가 되고 복종하게 되죠.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나중에 이제 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킹이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상징하게 되면 힘을 우월한 힘을 풍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힘 없는 사람에게는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남성들은
힘없는 여성을 잘 짓밟을수록 그걸 남성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럴수록 자기보다 힘 있는 다른 남자한테 가서는 비굴하게 굽신거린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파라는 거죠.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파워 앞에서 비굴하게 굽종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서양의 남성 지배 중심의 기독교가 그런 사고 방식과 그런 생활 패턴을 제공했고 그런 것들이 자연에 대해서도 연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성 신학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뭐 쓰레기 이 재활용하는 것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집안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파워 중심의 사고 방식을 그다음에 이 종교 신학으로 가는 게 배타성이거든요. 지배와 배타적인 게 사실 같은 거죠, 다 파워. 그래서 이 여성 신학자들이 자꾸 파워를 다미네이션이라는 단어만 쓰는데 다른 문화, 다 인종, 다 종교 상황에서 본다면 이 파워는 익스클루시비즘이다. 배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은 다 같은 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세이프티, 요건을 만드는 거죠. 그 파워라는 게. 이런 사고 방식,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거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책방에 가면 보수적인 교회가 왜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결론은 보수적인 신학은 진실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것 때문에, false security, 위선적인 거짓된 relief, 안심. 그거를 제공하는데, 여성 신학자들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복음, 예수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준 복음은 병든 자,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고 용납하고 서로 돕는 것, 종이 되는 건데 그건 인클루시비즘이죠. 쉐어하는 거라고, 나누는 거라고. 그것은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의 신부라고 근본적으로 모순되는데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 환경 문제, 여성의 문제에서 볼 때 기독교는 심각한 거, 매우 심각한 거죠. 로즈메리 루터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신학자는 환경 문제와 연관돼서 이렇게 봅니다. 에코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하나의 체제라고요. 체제라는 말은 이게 하나의 단위라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환경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분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라밋,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상위에 길게 보면 20%나 10%가 이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데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은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 도달한다. 언제 도달하냐?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 미국이 세계 시장을 단지 지배할 뿐만 아니라 뒤로 원조하죠. 왜 원조? 지배할 게 있어야 되니까. 소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은 회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 그런데 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하나 시스템인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아니 통째로 몰락될 때라야 아픔을 느낀다. 밑바닥을 먼저 느끼고.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요. 환경 문제, 이거 뭐 엘리뇨인지 라니냐인지 뭐가 미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환경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하는 거 자기네들도. 그러나 이 자본주의라든지 한 사회가 몰라갈 때는 밑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는 이 밑바닥이 없어지면 이 정상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일락에 양심에 호소하고 로비 활동을 해서 정치적으로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환경 문제가 하나의 시스템이고 경제 문제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하나의 이게 유닛이라면 위에 있는 이 정상급의 사람들에게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도 환경 문제는 언젠가는 영향을 미친다. 근데 문제는 그건 최후의 순간에 가서 미치기 때문에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꾸만 떠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떠드는 과제 중에 하나가 여성신학자들은 파워 중심의 권력 중심의 힘 중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저희 평안도에 있는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힘의 신앙 그런 거를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고 저희 감신에 이제 역사를 가르친 한 민족주의 신학자는 공석당에서는 말을 못하고 서석당에서는 맨날 원조편을 재발합니다. 그분의 기록은 맨날 그거였어요. 일제시대에 신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원조편을 재발합니다. 이것밖에 민족이 살 길이 없다. 이거.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의 논리에 대한 또 다른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 뭐 그 가만히 있네. 게임이 안 된다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 남성 중심의 파워 중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에서 핵을 개발하고 파키스탄에서 개발하고 조금 있으면은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남한에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와 해제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이나 죄라는 건 뭐냐? 그건 모순이라고 봐요. 신학 사람들은 선은 자기와 같은 성격을 나누어주는 이 감염, 감염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선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성분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 넘친다라고 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것을 저절로 나누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와 반대로 악, 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 도둑놈들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까지는 단절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한대요.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군사정권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악은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순이라고 해요. 악은. 그 자체가 모순. 잠시, 잠깐만 서로 전략적으로 결탁하고, 악은 모순이라고. 영원하다면, 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깃발을 들어줘야 돼. 그건 오를 거예요. 악의 힘은 반드시 자체의 내부에 그 삼각 관계가 있어서 몰락한다라고 보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의 여성신학자들이 악을 악을 쓰고 이 파워 중심의 서양의 기독교 이건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기독교가 조금 해결을 한다면 지구 문명의 미래가 있지만 이거 안 받아들인다면 그건 곤란하다. 이거 두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바꿀 수 있을지. 그래서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고 있는 핵심은 기독교의 신관 자체를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신을 바꿔야 된다 이 말에 쉽게 말하면 해방신학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성 해봐. 여성 생태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꾸어야 돼. 다른 신을 섬겨야만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예요. 로즈메리 루터는,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로즈메리 루터는 서양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마디로 나미네이션과 디시트, 기대와 속임수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요. 아주 지독하게 무섭습니다. 이 로즈메리 루터 같은 여성은 기독교의 만약에판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로즈메리 루터의 이 Gaia and God, 이런 거 보면 기독교인은 이게 남자들이 너무 음모를 많이 꾸몄다. 타락설 같은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시랍 사람들, 이 서양의 문명은 유대인, 시랍의 상의 상하, 기독교, 이 삼형제가 다 망쳤는데, 이 삼형제가 다 독수를 악, 죄악의 세력으로 독립시하는데, 그 얘기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이거 군사문화하고 똑같구나. 군사문화에서 썼던 수법이 뭐예요? 반대파를, 이북이 뭔지도 모르는데 간첩행위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반국가 사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는데, 그거 아마 기독교에서 배운 거죠. 이 서양 문명에서 배운 것들. 그래서 남성들이 죄는 여자들 때문에 왔다. 히랍 사람들이 이 죄는, 그 사람들은 고상한 정신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이 이 죄는 육체의 욕망에서 오는 거고 정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내맞고 몰락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지네들은 잘못이 없고, 이 바깥의 외부의 적들이 우리 안에 퍼져가지고 감염돼서 그렇지, 유대교는 잘못이 없고 유대인은 잘못인데, 이 우상승들이 바깥의 신들이 몰래 들어가지고 우리를 감염시켰다. 그건 적들에게 악의 소재를 돌리는 거죠. 남자들이 죄악의 원인은 여자에게 있다. 유대인들이 죄악의 원인은 저 바깥의 적들의 종교에 있다. 한국에서도 보면 군사정권 문화에서 이게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믿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이 서양의 이 역사라고 본다면, 그런 이데올로기를 아주 잘 제공한 것이 이게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지배를 추구하고 살살살 약자들을 속이면서 자기네들의 지배를 정당화한 나쁜 종교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성 해방신학이 아니라 남미의 남성 해방신학이 최근에 환경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에코페미니즘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셜 이콜로지, 사회학적 생태학, 사회적 생태학, 이런 말로 붙이는데, 레오나르도 보프, 이 사람은 한국으로 말하면 통화되죠. 바티칸트에서 너 너무 건방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옷을 집어던졌어요. 스스로 신부 옷을 벗은 신학자인데, 레오나르도 보프는 소셜 에콜로지라는 글에서 이런 세계신학에도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방신학자들이 해왔던 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지금까지의 해방신학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예요. 부자는 죄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생태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연을 착취하는 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스케일이 조금 크고 가난한 사람은 좀 작은 차이가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먹고 사는 게 그 끝에서, 물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그러니까 책임이 더 크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못 살게 불어야 고무나무가 되고, 또 강원도의 화전민들처럼 자꾸 불을 내가지고 이 땅을 개간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나무를 자꾸 기지게 되죠.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자꾸 화전을 일구어 산다. 이게 남미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본주의라는 논리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 죄가 없다라고 봐도 되죠. 환경 문제 앞에서는 인간들의 사고 방식이 너무 무지했었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신화, 이 사회학적 이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해방신화가 굉장히 성숙한 거죠. 자기 스스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여성 해방신학자들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달리 이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생태계는 정치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지금 IMF 시대에 아주 적중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환경주의와 인간주의, 환경보호와 인간해방, 이 두 문제는 이제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미래의 새로운 경제제도는 인간 사이, 인간들 사이의 정의와 환경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윤리가 나와야 된다는데, 글쎄 그런 게 나오는지 제가 보기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인간들의 죄가 극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극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북반구의 부자 나라들의 자연주의, 환경보존주의는 자연착취의 일시적 휴전이고 그동안 빈곤과 비극에 처해 있는 남반부의 인간들의 복지를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네, 북반구의 이 미국, 뭐 일본, 독일, 이 잘 사는 프랑스 등등의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해 되고 환경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만큼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 저개발국, 오염 산업을 해야만 먹고 사는 한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지만, 지네들은 옛날에 시큰 해먹고 이제 후진국들이 앞서간 선진국들이 한 것도 흉내내려 하는데 이제는 고만하라. 그러면 그것은 환경을 이름으로 인간의 복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적인 차원, 정치적인 음모라는 차원을 무시한 환경운동은 이건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남미의 사회학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차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MF와 연관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요, 외채의 일부를 탕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정말로 살리고 싶으냐? 미국이, 잘 사는 부자의 나라들이 저개발국에 빌려준 돈을 그걸 자꾸 갚으라 그러냐? 해결이 안 된다. 그것을 탕감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을 저개발국가에다가 제공하고,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주범,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들이었던 지금 현재의 주범인 가난한 나라와 후진국들이,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죠. 그 개발도상 국가들이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그 자국 내의 기업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투자를 한다면 공평하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IMF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자꾸 빚을 갚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갚을 돈도 없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우리가 일부를 빚졌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일부를 다 갚는 게 아니고 10센트만 갚는다. 그러면 그 30센트는 현대나 삼성에서 빌렸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국이 탕감해주면 현대나 삼성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그럼 30센트를 현대나 삼성이 뭘 하느냐? 국가하고 음모를 이게 요즘 뭐 하죠? 뭐 정치하고 정부하고 뭐 사장들하고 뭐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노사정, 옛날에는 못 듣던 이상한 단어가 등장. 이게 뭐 해야 되느냐?
매체를 탕감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공정으로. 그 다음에 그 탕감된 돈 그냥 탕감하면 이게 기업만 잘 되든.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을 헌금하지 말고 국민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서 쓰라 이게. 그러면 그 나라 국민도 좋고 환경을 위해서 쓰면 결국 한국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의 지구는 이제 미국의 지구도 되는 거죠. 지구는 하나니까 지구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 없는 환경 운동을 계속하는 것. 한국에 가서 테레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테레비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 광고 시간마다, 물비누 쓰지 말아라, 주부들, 이 그릇 닦을 때 뭘 쓰지 말아라, 개인 집에서 그 일반 가정 주부들이나 힘없는 개인들이 환경 파괴의 주 범인인 것처럼 빛의 수령을 얼마나 도장하는지 몰라요. 한국 테레비 정신이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문명이 바뀌었고 이 저개발국이 잘 사는 나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낡은 기술, 쓸데없는 공예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미 선진국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시는 새로운 대체 기술이 많이 개발됐다고. 한국은 아직도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 보호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차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이 말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그 이론입니다. 이런 시대의 정의를 에코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계급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폭넓은 정의 개념으로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폭넓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디인 하나님의 몸인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범죄로 죄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 다른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환경 시대에서 본다면 서럽게 강조되어야 될 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